기도하고 오늘 또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참 하나님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도들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지혜를 얻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계속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성경에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한 사건 한 사건들이 좀 굉장히 이렇게 굵직굵직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간들이 좀 많이 소요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에서 좀 최대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고 하란에 갔고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요. 또 기근이 있어서 이집트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많은 이제 재물들을 얻고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와서 롯 사건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봤고요.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에 승리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연약한 모습을 또 보이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셔야 되는 일을 본인이 함으로 인해서 이게 이 자신의 행위로 이제 욕심 은혜를 이제 이 은혜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것들을 이제 육신으로 자신의 육신을 섞는 그런 그 결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브라함과 할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이스마엘 사건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 이제 그 동의하여서 하녀 이제 하갈에게 들어가서 낳은 이제 아들 자식이 이스마엘이죠. 그리고 이스마엘이 태어나고 나서 한 13년 동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볼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 마음이 참 이 탔겠냐, 속이 탔겠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부르셔서 믿음의 여정을 갔는데 이제 항상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일이 없으신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바심이 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99세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언약을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번에는 언약을 말씀해 주실 때 굉장히 확고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에 보니까 그 내가 너와 맺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이제 이룰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17장을 좀 펼쳐 보시면 이제 그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구절을 좀 잘 보시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맺어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라. 4절에도 보니까, 내 언약이 내게 있으니 너는 많은 민족들이, 그래, 민족들의 조상이 될지니라. 6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로 하여금, 그리고 7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뒤를 이을 내 씨 사이에 대대로 세워.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와 내 뒤를 이을.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하고 언약 맺었어? 내가 씨 줄 거야? 내가.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그 표현에 이제 하나님 자신에 대한 표현을 굉장히 강렬하게, 그러니까 이전에는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실 때,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땅 주고 씨 줄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여기 내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뭘 느끼셨나요? 아마 아브라함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굉장히 많은 찔림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마엘 사건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씨 주고, 내가 너에게 자녀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브라함이 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사라하고, 동의하고, 하갈로부터 자녀를 얻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겠다고 하시니까 얼마나 찔렸겠어요. 아브라함이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그거 아니야. 이런 말안 하시고, 내가 할 테니까. 내가 너에게 땅줄 거고, 내가 씨줄 거고, 내가 내 일을 이룰 거야. 내가 너하고 약속했잖아. 그래서 계속 자꾸 내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마 아브라함은 굉장히 찔렸을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이제 언약을 확증해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아브라함,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확증해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이름을 바꿔라. 너는 이제 원래 아브람이잖아요. 제가 이제 편의상 아브람이라고 얘기하는데, 99세가 됐을 때 원래 아브람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근데 너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그리고 또한 가지, 이 파리가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들어왔네요. 굉장히 부지런한 파리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 시간부터 오는 거 보면은, 굉장히 부지런하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도록 하셨어요. 이두 가지를 이제 99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름을 바꾸게 한 거, 우리가 이름을 바꿀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저희 집에도 우리 사촌 형님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이름이 개똥이에요. 왜 개똥이냐? 저는 몰랐어요. 개똥아, 개똥아, 그래서 왜 그러냐. 나중에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개성이라고 이름 바꿨는데. 왜 개똥이냐면, 어렸을 때는 이게 이름이 좀 나쁘고, 좀 그렇게, 그래야만 이게 이제 어렸을 때 빨리 죽으니까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이제 제가 나중에 들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름을 개명한다라는 건좀 자기 입장에선 좀 새로운 삶, 어떤 그런 느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도 아브람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꿀 때, 그리고 또이 할례라는 그것도 8일 만에 행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이제 새로운 삶, 새로운 삶의 어떤 그런 의미, 새로운 시작, 이런 의미들을 이름을 바꾸는 것, 또 뭐 할례 이런 것들이, 할례도 이제 8일째 생해지는 것은 이제 부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적인 의미에서 부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런 것들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을 때 그건 무조건적인 거였어요. 너 아무것도 할 필요 없고 내가 너에게 씨 주고 땅 줄게. 너 이거 믿기만 해?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 너 믿었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게 여겨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99세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이름을 바꿔라.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네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유, 이제 자녀 주는가 보다. 아유, 너무 기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사실 마음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었어요. 왜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안 그래도 지금 이스마엘 때문에 13년 동안 하나님 나타나심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13년 만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지금 마음이 쪼그라들었는데, 내가 내일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나를 강조하니까 아브라함이 막 점점 더 쪼그라들었죠. 근데 거기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 이름 바꿔. 그리고 할례 받아. 그러니까 이게 또 아브라함에서 볼 때는 이게 아마 이 심정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심정이, 이게 참 보통 심정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듯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면, 이 아브람이라는 아브람, 이것은 위대한 아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위대한 아버지. 근데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라는 뜻이라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면, 사실 이름을 바꾸는 거,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죠. 예. 뭐 할례 받는 거? 뭐 우리가 뭐 생후 8일 때 돼서 할례 받는 거, 이런 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99세라는 나이에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름을 바꾸는 일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이 아브라함이 위대한 아버지로서 여태까지 불렸는데 열방의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 때 그랬을 거란 말이죠. 여보, 이제부터 나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세요. 종들한테도, 모든 사람들한테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에요. 다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아브람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위대한 아버지는 그냥 위대한 아버지, 그냥 좀 적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열방의 아버지는 자녀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게 이제 그 다른 사람들 다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상태가 자녀가 없잖아요. 그리고 겨우 자녀라고 이제 하녀의 이 몸에서 낳은 이스마엘, 이제 그것도 하녀를 통해서 얻은 아들을 하나 갖게 된 건데, 이런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불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이거는 사람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일이고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이건, 아니 내가 자녀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열방의 아버지가 된다라는 게 말이 되나 이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름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아, 내가 이제부터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자녀도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나한테 아브라함이라고 부르세요 이렇게 말할 때는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99세예요. 예, 이제 죽을 날이 오늘 내일 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여러분 이제부터 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 진짜 될까?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드디어 이제 노망이 들었구나. 아내라고 살아도 이제 89세고 이제 90세가 다 돼가는 이제 여기 보면 여인의 관례로 이제 끝난 이제 뭐 자녀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거의 된 건데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는 게 그냥 보통 사람들 한 20세, 30세 사람이 이름 바꾸는 거하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름 바꾸는 건 그것도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야 된다는 건 그냥 이름을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할례까지 받으랍니다. 여러분 한 20세쯤 된 사람한테 할례 받으라 그러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이왕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그냥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민족을 이제 아버지가 돼야 되니까 너 거기서 할례 받아라. 아니 그러면 좀 낫죠. 가나안에 왔을 때 한 75세쯤만 됐어도 그때 할례 받아도 그래도 좀 나아요. 99세가 돼서 이제 아까도 오늘 내일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지금 상태로도 지금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닌데 이제 99세가 된 사람한테 몸의 일부를 잘라내라고 한다면 그냥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은 아시겠지만 면역력이 약해져요. 감기 한번 걸려도 옛날 같으면 우리 이영호 형제님 같은 분이 감기 걸리면은 감기도 안 걸렸죠. 근데 이영호 형제님 같은 분이 요즘 감기 걸리면 일주일 이상 가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세 드시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할례 받았으면 아무 일도 아니었겠지만 99세는 이게 뭐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예요. 아니 좀 빨리 얘기하시지 이왕이면. 어차피 받을 거 좀 빨리 받으면 되는데 왜 이제 와서 받으라고 하냐고요. 이것도 사실은 이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름을 바꾸는 문제, 할례를 받는 문제, 이게 다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이스마엘이 13세였는데 이스마엘 할례 주겠다. 그럼 뭐 그럴 수 있는가 보다. 근데 99세가 돼서 여러분 이 자기 몸에 칼을 대는데 자기가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 이렇게 칼을 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미친 짓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당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름은 열방의 아버지라고 해놓고 몸에다 칼을 댄다고 하고 야 이제 병원에 갈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뭐 좀 심한 말로.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머리가 상당히 복잡했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도대체 왜 그러시느냐.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사람한테 이걸 지금 요구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지금 현재 상태에 있어서는 상당한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그 심정으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알겠습니다. 뭐 죽기 아니면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인데 이건 지금 까무러칠 상황이 아니고 내가 이래봐야 뭐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뭐 이런 입장에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 뭐냐? 사실은 자녀의 문제가 가장 큰 약점이었죠. 하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요구하시면서 참 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창세기 11장 17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걸으며 완전해라. 하나님 이전까지는 그런 말씀 안 하셨거든요. 근데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자 하나님인데 너 할례 받아. 너 이름 바꿔.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할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 나 믿을래 안 믿을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99세까지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살아도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누가 봐도 육신적으로는 이미 끝난 거예요. 자녀 낳을 수 없어요. 이건 누구나 봐도 다 아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자인데 너 나 믿고 이름 바꿔. 이제부터 너 열방의 아버지야. 그리고 너 할례 받아. 이러니까 아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뭐 보통 사람들하고는 다른 문제죠.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이거는 대단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고 그래 내가 육신적으로는 정말 소망이 없는 거죠. 그냥 끝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고 뭐 모르겠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우리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각오로. 그러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창세기 17장의 문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러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제 결단을 해야만 했죠. 자신의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참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도 아마 믿어주지 않았을 것이에요. 거기다가 할례까지 받는다고 하면 이건 죽음을 각오하는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냥 순종할 수 있는 문제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놓고 애도 안 낳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애도 못 낳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창피스러운 일이잖아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인데.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바꿨죠. 그리고 그날 즉시 할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했냐. 자기만 할례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자기 가족들을 사내 아이들은 다 할례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나만 하면 되는데 거기 있는 남자들을 다 지금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이게 나만 해야 되는 문제면 조용히 어떻게 이렇게 할 문제인데 사내 아이들에게 다 해야 되잖아요. 자기 종들한테 다 이 할례를 행해야 되면은 이 온 동네 다 퍼뜨리는 다 아는 사실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서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않았겠습니까? 야, 본인만 그렇게 하면 되지. 남들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창세기 17장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날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자기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자기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 중에서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들의 포피의 살을 베어냈으니. 여기 보니까 창세기 17장에 그 전에만 해도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17장 23절에 드디어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거기다가 그날 즉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고 내가 약속을 줄 테니까 내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했을 때 솔직히 자기의 경험으로는 이걸 믿을 수는 없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자기의 상태하고 상관없이 그냥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 바꾸고 즉시 할례 받은 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 믿었고 즉시 순종했어요. 우리가 잘 알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00세에 자녀 낳았죠. 예.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나 자녀 낳나 보다 이래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 이게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자녀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수태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 정한 때에 늙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생긴 것입니다. 그 정한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때에 정확하게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아마 자녀가 태어났을 때 어땠을까요? 오, 아브라함도 놀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랬을 거예요. 예, 요즘 말로 unbelievable. 오,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 없어. 100세인 아브라함이 90세인 사라가 자녀를 낳은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전능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보상으로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 7절부터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니까 17절부터 쭉 보면요.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조상으로 삼았느니라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이신이라.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면서 이제 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었으니 이것은 네 씨가 그와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가 많은 민족들의 조상이 되려 함이라. 그가 100세쯤 되었을 때에도 이제 99세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이제는 죽은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몸이 죽었어요. 근데 자기 몸을 고려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사라의 태가 죽은 것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이 없음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에 관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분께서 또한 능히 이행하실 줄로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지금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내가 전능자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온전히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은 분명히 이미 죽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2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자기 몸이 죽었는데 사람 몸도 죽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이름도 바꾸고 할례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보지 않고 약속을 이행하실 하나님을 온전히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믿음으로 승리를 얻은 순간입니다. 할례의 문제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백성을 세우시고자 하셨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육체의 살을 베어내는 것이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출생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사실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이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 이것은 이 피가 흘려지는 거,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는 할례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받는 구원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금 상황이나 이 지금 아브라함이 받는 이 상황의 가운데 이 할례를 통해서 볼 때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구원을 보여준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요. 자신의 몸을 죽음에 내어줬습니다. 할례죠. 그리고 피의 할례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구원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물론 할례라는 것이 구원을 의미하거나 또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적으로 볼 때 할례가 구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그냥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우리 박노찬 목양자님께서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 할례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할례를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할례를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맺은 즉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증표라는 것을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할례 안 받으면 죽이라 그랬어요.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것을 대단히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무할례자라는 것은 대단히 치욕스러운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련됐다라는 것이에요. 예, 만일 이스라엘이 아닌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우스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할례를 받은 사람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택하신 민족이 할례를 받을 때 이것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할례를 받으면 누구나 다 하나님 백성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오늘날 지금 제가 이 할례를 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이 장로교회 다닐 때 안타깝게도 이 유아세례라는 거를 카톨릭에서도 하고 장로교에서도 유아세례라는 걸 하는데 이 유아세례를 그 근거를 어디다 두냐면 요 창세기 17장에 할례에다가 근거를 둬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린아이였을 때부터 이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유아세례 하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니다. 그래서 이런 근거 창세기 17장을 근거로다가 지금도 유아세례를 하거든요. 근데 참 이 할례만 봐서도 우리 할례의 의미를 보아도 이 유아세례가 얼마나 잘못됐는가 이것을 갖다 붙이는 게 얼마나 이게 참 우스운 얘기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목적이 뭐냐? 이제 이 우리가 할례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17장에 처음 나오는데 이 할례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 뜻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할례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할례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목적은 할례를 통해서 이 할례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할례의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면서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겉으로만 받는 할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라는 것이 육체에 행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것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지만 이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할례가 진짜 할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도 다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받는 할례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할례의 진짜 목적은 우리가 할례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의 17장 내용을 보면 지금 할례의 진짜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죽은 내 육체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할례를 통해서 이 할례 진짜 목적은 이 창세기 17장 보면 그거거든요.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것이 할례의 진짜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 28절을 보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 할례가 참으로 유익하나 내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면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또 28절에도 보니까 이는 겉으로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겉으로 육체에 행하는 할례가 그 할례가 아니기 때문이라. 그 할례의 참된 의미는 겉으로 하는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기를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거 아브라함에게 너 육체를 신뢰하지 마라. 그래서 넌 죽었어. 할례 받으면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누구 신뢰해야 되냐면 하나님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그래서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한다 라고 말하면서 진짜 할례자는 하나님 신뢰하는 자가 진짜 할례자다. 이제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와서 99세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온 지 25년이 다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받게 되었습니다. 왜 조금 더 빨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냥 빨리 주셨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그중 한 가지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육체가 다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이상 이 육체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이제 거의 이제 끝이죠. 끝났을 때 그러니까 자신이 완전히 포기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들 또한 우리의 육체적 힘이 다 소진이 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거 이것을 좀 배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데 시간을 늦추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 주시고 시간을 늦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힘이 다 소진되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쉽게 얻는 것은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내가 완전히 포기한 것들을 받게 될 때 그것을 참된 은혜로 여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게 필요한데 왜 안 주시나? 우리의 육신의 힘이 다 소진될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 신뢰하고 주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전능자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약속한 거 다 이룰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를 신뢰하지 말고 너 이름 바꾸고 할례 받아. 뭡니까? 너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하는 대로 따라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 이걸 하나님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주님, 참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붙들 때가 많습니까? 주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참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 이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서 정말 우리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서 참 하나님으로부터 참 복을 받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다 소진될 때 그때가 하나님을 붙들 절호의 찬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